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창세기를 연구하는 여러 성서학자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고 시대를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또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조금 힘든 어려운 구절들이 있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또 오늘 하루에게 우리에게 흡족하게 허락하실 하나님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제 본문인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인류의 기원을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또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천사이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왕이나 지도자들, 리더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다른 소수의 의견으로는 가인과 아벨을 이어서 태어난 셋의 후손들이다 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아내로 삼는 그런 과정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딸들,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았다 그랬고 좋았다 그랬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 그리고 아내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문장들이 이어진 걸 보면 어느 장면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장면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눈에 보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도 좋았고 또 그것이 먹기에도 탐스럽다고 했고요. 마침내 그것을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말씀과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비교해보면 같은 히브리어 동사들이 쓰였습니다. 본 것과 좋은 것과 취하고 따먹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가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더욱더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6장은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가인이 그것의 시발점으로 살인을 한 행위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인류가 아무리 번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인간으로서는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여정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죄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죄가 차고 넘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빈도수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행위 자체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분명하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결코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이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군요, 잘 알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단호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탄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초래했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사울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 누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내용 같거든요. 누가 봐도 우리의 왕은 사울이 맞는 것이고 그 당사자도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탄스럽게 여기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미 버리셔서 왕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하나님의 근심케 하심이 단호한 심판, 분명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결론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결국 창세기 6장의 시대나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자유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인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눈으로는 번성하고 눈으로는 좋은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분명히 번성하였다고 성경도 기록하지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어디였냐면 멸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노아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당한 게 뭐냐면 위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노아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그 근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직 의를 전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의 다른 번역에 따르면 이 문장을 노아가 정의를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었다.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노아가 당시에 정치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뭘 했다고 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농부를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의로움은 무엇이고 그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가 단순히 방주를 지은 것이요, 그가 어떠한 거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에 실천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전파한 의, 그가 부르짖은 정의는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방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의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상 죄가 가득한 현실 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을 알고 믿고 반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깃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전한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르시며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6장에서 묘사되는 범죄한 사람들과 또 노아라는 인물은요,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실제로 극명한 차이를 갖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았던 노아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죄악이 항상 어딜 가든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외조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방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전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